여행을 할 때는 소심한 여행객처럼 굴지 마라.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서두르지도 마라. 그저 천천히 걸어라. 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랬더니 너무도 정확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방황한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은 여행자도 모르는 비밀의 목적지를 품고 있는 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고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여행에 대한 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요?
네. 너무 꼼꼼하게 계획하지 말고.
네.
그저 발길 걷는 대로 가는 대범함도 보여라. 그럼 끝에 도달하면 네. 서로 내가 원하던 목적지는 아니었는지 모르나 진짜 멋있는 거를 보게 되는 전혀 우연의 선물을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누워 계시다 벌떡 일어나서 계획성 없이 떠나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주섬주섬 챙겨서 그냥 떠나시게 되는데
예.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월 29일 월요일 생방송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요. 보이는 라디오에 혹시 저희 지금 낯선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오픈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 자주 오시는 그런 방청객이시기도 한데 박미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이 우면동 EBS로 여행을 오신 거겠죠?
네, 여행길이 정말 네. 좋았어요.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손 좀 한번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보세요. 예. 보고 계시죠?
다 보입니다.
예, 저희 청취자 아주 그냥 뭐 고정 청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네.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안내 선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네 번째 작품 연극 멸해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전읽기의 두 번째 공개 특강 열립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삼국유사 전문가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우리 문화의 보고 삼국유사를 좀 더 이렇게 가깝고 깊숙하고 친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국제문화대학에서 진행이 될 공개 특강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임재범입니다. 길.
13세기 한족의 문화와 그 한족의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들의 문화가 융화되고 그리고 섞이는 이 화려한 중국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반 경문록. 이번 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르코 폴로의 기나긴 여정이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선생님
네.
마르코 폴로가요. 몽골 제국의 중심부였던 그 아름다운 수도 쌍뚜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황이 전해 주는 선물을 쿠빌라이 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에게서 상당한 신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네. 거기서 17년 동안 원나라의 궁전에 머물게 되고 그 사이에 또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양주의 관리로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서남부 쪽을 두루두루 이제 돌아보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17년이라 그러면 아무리 중국 땅이 넓다 그래도 볼 건 다 봤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예.
못 본 데가 숱하게 많아요. 가본 데가 어디 어디냐면
네.
산서성, 지금 산시죠. 네, 그리고 협서성, 스촨, 윈난, 허베이, 산둥, 장수, 저장, 푸첸 뭐 이런 데는 좀 다녀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쪽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남쪽 아주 남쪽에 예. 대리 예. 운남 뭐 이런 쪽은 갔다 왔는지 들은 이야기를 하는지 뭐 그쪽에 대한 얘기는 아마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빠져 있는 거는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고전일기와 함께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봅니다. 마르코 폴로는요, 중국 서남부 가인두 지역에서 이것으로 만든 화폐를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화폐일까요? 1번 소금, 2번 설탕입니다. 자,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서남부 가인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보고 신기해하는데 그 화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소금, 2번 설탕입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 준비된 선물은 헤드폰입니다. 세 분께 헤드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여정 알아볼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중국 북부의 카타이에서 서남부의 사천 그리고 운남을 지나서 티벳을 거쳐 미얀마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이 패키지 여행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일 먼저 가볼 곳은 티벳입니다. 백운철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던 다스의 거리를 지나면 몽국 칸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크게 황폐해진 지방으로 들어서게 된다. 읍과 촌락과 부락들이 많으나 모두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다. 그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굵고 큰 대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굵은지 둘레가 세 뼘이고 길이는 15보나 되며 한 마디에서 다음 마디까지가 세 뼘이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그런 지방을 여행하는 상인과 여행자들은 밤에 그런 대나무들을 몇 개 가져다가 불을 지핀다. 그것에 불이 붙어서 갈라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자나 곰이나 다른 짐승들이 겁을 집어먹고 멀리 멀리 도망쳐 절대로 그 근처에 오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그 지방 전역에 걸쳐 수없이 사는 무서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이 불을 지피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에서 들리는지 또 얼마나 큰 공포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는 것이다. 녹색의 이런 대나무들을 몇 개 잘라서 장작불 위에 놓아두면 그것들은 한동안 큰 불에 휩싸여 있다가 뒤틀리면서 반으로 갈라진다. 그리고는 어찌나 큰 소리를 내는지 밤에는 10마일 밖에서도 들릴 정도이다. 그 소리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크게 겁을 집어먹는데 정말로 듣기에도 끔찍한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기 바란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그것을 들으면 너무나 심하게 놀라 묶어놓은 밧줄과 끈을 모두 끊어버리고 달아날 정도인데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눈을 가리개로 덮고 내 발은 밧줄로 묶어서 대나무가 내는 큰 소리를 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두지만 사람들은 밤중에 이렇게 해서 그 지방에 많이 나타나는 사자나 스라소니 혹은 다른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자신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고장을 20일 거리 지나는 동안에는 숙소도 음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20일 거리 동안 자신이나 가축을 위해 필요한 음식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촌락과 불악들이 나온다. 태벳은 매우 커다란 지방으로 주민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으며 우상 숭배자들이다. 만지라든가 다른 여러 지방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주민들은 강도질에 아주 능하다. 이 지방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8개의 왕국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도시와 촌락들이 존재한다. 강과 호수와 산간 여러 곳에서 많은 사금이 나오며 개수나무도 무수히 자란다. 이 지방 사람들은 산호를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겨 자기 아내의 목이나 우상에 걸어주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싸다. 또한 이 지방에는 낙타 털로 짠 천이나 금실과 비단 등으로 짠 여러 옷들이 있고 우리 고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향초들이 자라고 있다. 또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아주 영악한 마술사와 노련한 점쟁이들이 있어 그 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들 특유의 행동을 한다. 그들은 듣고 보기에도 진기한 마술과 놀라운 술수를 부리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어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들은 못된 관습들을 갖고 있다. 또한 크기가 노세만한 아주 크고 사나운 개를 기르는데 그 개들은 들짐승을 잡는 데 노련하다. 특히 베야미니라는 들소를 잡는 데 아주 능란하다.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사냥개들이 있다. 또한 빨리 날고 사냥에도 능한 랜너매도 자란다.
티벳을 다녀왔어요. 티벳 하면 뭐 지구상의 최대, 최고의 고원인 티벳 고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티벳이거든요.
그렇죠.
참 때묻지 않은 곳이에요.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지금 낭독하는 시간에 티벳 고원의 그림이 쫙 나갔는데 아름답죠. 뭐 하나 잡티 하나 없어 보여요, 선생님. 네,
그렇지만 예. 최근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다움만으로 행복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고난의 시절을 보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남서부 산악 지역의 강족과 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고대부터 비단길에 장사를 하면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7세기 초쯤 되면 이제 토번이라고 하는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당송을 지나면서 이제 잘 지냈고 원나라 때 이르게 돼서 이제 쿠빌라이가 여기 티벳을 정복을 하긴 하지만
네.
이 마르코 폴로 이야기대로
예.
그러나 그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티벳 불교에. 그래서 티벳의 그 이 달라이 라마에게 이제 나라를 돌려주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비극이 이제 1950년에 중국 군들이 이쪽을 침략하게 되면서 지금 50년 동 이상을 지금 독립 전쟁을 치르고
예, 예.
있죠. 네.
이 티벳 하면은 지금 뭐 삼보일배 잘 아시죠.
그렇죠.
고원에서 정말
우체투지를 하면서
예. 네. 이게 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산증이거든요. 근데 그 뭐 삼보일배 하면서도 내 무릎이 뭐 다치고 뭐해도 아무 상관을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무조건 뭐 그 네. 고행과 기도로 전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또 여기 이 티벳 문화의 결혼 문화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책 우리가 이제 낭독은 하지 않았지만
예.
티벳의 매우 그 진귀한 이제 결혼 풍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그 여인들의 충절과 정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지만 이쪽은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예.
여자가 남성과의 결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아주 훌륭한 여자로 이렇게 이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혼관이 꼭 하나여야 된다.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남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축적을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이 주어지면서 여자는 한 남자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정절을 다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이하네요.
남성 지배적인 어떤 예. 성관념에서 매우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결혼할 때 주례사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럼 주례사가 우리랑 틀리겠네요. 검은 머리 팥벌이 되도록 남자 여자 둘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런 주례사가 좀 다를
근데
거 아니에요.
일단 결혼을 한다 하면은
예.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혼하기 전에 성의 자유가
전에.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문화는 저희들한테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도 예. 이 티벳을 무척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속에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선생님 됐습니다. 네.
잘렸어요.
자, 예.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혹시 낯선 풍습에 대해서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나 뭐 이해 못할 이야기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문자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쉽게 얘기해서 결혼도 사실 선생님 이 집 문화와 우리 집 문화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있었던 일들도 좋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경험담과 실수담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우물정의 네. 1045나 반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낭독으로 다시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가인도 지역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화폐가 참 신기하다고 하는데, 백운철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들은 금괴를 사용하는데 4기오를 단위로 그 무게를 재며 무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그들은 주조되거나 인쇄한 화폐는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액 화폐에 대해서도 말해 주겠다. 그들은 채취한 소금물을 그릇에 넣고 1시간가량 끓여서 반죽처럼 꾸덕꾸덕해지면 그것을 어떤 틀 속에 넣어서 2디나르짜리 빵덩어리처럼 아래는 평평하고 위는 둥그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무게는 반파운드 정도가 나가도록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 올려놓아 말려서 단단하게 굳힌다. 이런 종류의 화폐 위에 군주의 인장을 찍는데 군주가 임명한 관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런 종류의 화폐를 만들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묘사한 이러한 소금 화폐의 80개는 정금 1사기요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소액 화폐이다. 상인들은 이 화폐를 갖고 험한 산지나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같은 소금 화폐 60개나 50개 혹은 40개를 주고 금 1사기요와 바꾼다. 그곳 주민들은 도시나 문명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험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이나 다른 물건들, 예를 들어 사향과 같은 것들을 살 만한 사람들이 없고 자기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금을 채취한다. 그리고 이들 상인들은 소금 화폐가 통용되는 티베트의 산지와 험지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그 소금을 음식에 넣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그 소금 화폐가 부서진 조각일 때에만 음식에 넣어서 쓰고 온전한 경우에는 화폐로 사용한다. 그곳에는 사향을 내는 동물이 수도 없이 많아 사냥꾼은 그것을 잡아 만든 양의 사향을 채취한다. 좋은 물고기도 많은데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진주가 나는 그 호수에서 잡아온다. 사자와 살쾡이와 곰과 황갈색 사슴과 숫사슴이 많으며 온갖 종류의 새들도 있다. 포도로 만든 술은 없지만 밀이나 쌀에 여러 향료를 넣어서 빚은 술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음료이다. 이 지방에서는 정향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나무의 키는 작고 잎은 월계수 같지만 그보다는 약간 가늘고 길게 생겼다. 흰색 정향꽃을 피운다. 생강도 많고 계피나 다른 향료들도 풍부한데 우리 고장에는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설명했으니 이 도시를 그만 떠나서 전방에 있는 고장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자. 이 가인 도시를 떠나 열흘 거리를 기행하면 많은 촌락과 불악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관습을 갖고 있고 사냥감으로 새와 들짐승들이 많다. 이 열흘 거리를 다 지나가면 브리우스라는 커다란 강에 도달하게 되며 거기서 가인두 지방이 끝난다. 이 강에서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피나무도 자라고 있다. 이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 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 이곳을 떠나 카라잔이라 불리는 또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와, 선생님, 소금으로 돈을 만든대요.
글쎄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뭘 부서지면 음식에다 그냥 넣고.
그러게요.
아주 편해요.
박미영님, 주부님이시죠? 소금으로 돈을 만들었다가 그 부러지면 음식에다 넣는데요. 좋죠?
좋기도 하고 무지하게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돈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 속에서 돈 냄새가 확 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네. 지역이 지금 가인드라는 지역이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사에 나오는 그 지명 이름으로 이제 건도라고 그러는데
네.
현재로는 이제 서창시에 해당돼요. 아마 그래서 이제 산에서 소금이 나는
예.
그런 이제 소금광이 있던 곳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나야지 그걸로 화폐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그걸 이제 날라주면 네. 무역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문화 때문에 생겼던 아주 웃지 못할 일들, 경험담들 보내주세요 했더니 재미난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선생님, 소개 좀
그러네요.
해주실까요?
우선
예, 최재학님의 반디 사연 소개해 주세요.
TBS의 화장실.
예, 어떤데요?
야, 이거 뭐가 궁금해요.
네.
입구는 남녀가 달라 보였는데 네. 들어가 보니 서로 얼굴이 다 보이도록 칸막이가 오픈되어 있네요. 그런데 벽에 순이 바보, 철이 바보, 낙서는 똑같던데요. 트루판의 사막을 차 타고 가는데 부시맨 같은 분이 나체로 걸어가시는 걸 봤는데 옷을 입지 않는 부적이래요.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이 이상해 보이고 비자연적으로 보이대요.
그곳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라줘야 되는 건데. 네.
옷을 벗으셨나
모르겠네요. 3341님은요. 네. 결혼 오빠가 결혼할 때요. 프랑스 친구가 하객으로 왔는데요. 하객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글쎄 양가 부모님이라는 것에도 더 놀랐다는 거예요. 이저 외국분들은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을 거창하게 안 하죠.
그렇죠.
선생님. 네, 예. 네. 무조건 신랑 신부가 주인이 되는 그런 그렇죠. 아름다운
그렇지만
결혼식을.
그렇지만 하여튼 뭐 예. 밤새도록 노는 거
그래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예. 우리 옛날에 했듯이.
그래요. 7030님은요?
손을 헤나 문신으로 뒤덮은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봤는데 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문신으로 아주 뒤덮여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 문신 뒤덮인 거라면 좀 혐오감을 갖고 비호감을 갖고 이러기도
그렇죠.
하는데.
목욕탕에 가면 이제 사자 호랑이 문신 이렇게 탁 피고 그러면 이제 이게.
깜짝 놀라죠. 무섭죠.
그 옆에 안 가죠.
예. 또 강현주님. 처음 시집 와서요. 동치미 담그는데요. 어머니께서 조기를 대여섯 마리를 동치미 담그는 맨 밑에 깔고 무를 구위에 넣으시는 거예요.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지 하는 의구심으로 해가지고 그 애는 동치미 국물 한 번 안 떠먹었어요. 아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원하다고 해요. 이게 또 다른 문화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시댁과 친정이.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문자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리플렉션.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2주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백운철 씨의 낭독이 이제 카라젠을 설명해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괴물이 있대요. 되게 무섭게 생겼대요.
네.
그게 뭔지 궁금해요. 백운철 씨의 낭독 부탁드립니다.
이 지방에는 매우 큰 구렁이가 있는데 이 뱀이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며 생긴 것도 아주 징그럽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굵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사실대로 말하지만 어떤 것은 길이가 10보나 되며 둘레가 10뼘이나 될 정도로 굵은데 그 정도면 가장 큰 것이다. 머리에 가까운 앞부분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발은 달려있지 않고 다만 매나 사자의 발톱과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머리 역시 굉장히 크고 눈은 빵덩어리보다 더 크며 입 또한 얼마나 큰지 단번에 사람을 삼킬 정도이다. 이빨도 매우 크다. 이처럼 끔찍하고도 크고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나 길이가 8보 혹은 6보나 5보 정도 되는 작은 것들도 있다. 사람들은 이 뱀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획한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땅 밑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사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따라잡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고 강이나 호수나 샘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이것들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또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들이 먹거나 마시기 위해 밤중에 모래톱 위를 쓸고 지나가면 모래 위에는 마치 포도주가 가득 찬 술통이 굴러간 것처럼 커다란 고랑이 생긴다. 사냥꾼들은 그 구렁이들을 잡기 위해 이놈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봐두었다가 그곳에 덫을 놓는다. 그들은 굉장히 굵고 강한 나무 말뚝을 땅에, 즉 구렁이가 지나가는 곳에 박고 그 말뚝 위에 면도 칼이나 창 끝처럼 생긴 쇠로 만든 칼을 한 뼘 정도 솟아나오게 고정시켜 놓는다. 그리고는 구렁이가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모래로 덮어둔다. 사냥꾼들은 그런 쇠칼이 달린 말뚝을 여러 곳에 설치해둔다. 이 구렁이, 아니 이 뱀이 쇠칼이 설치된 길 가운데로 내려오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지나가는지 쇠칼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꼽이 있는 곳까지 찢고 내려가 구렁이는 즉사하고 만다. 이런 방식으로 사냥꾼은 그것을 잡는다. 그것을 잡으면 배꼽을 통해 담즙을 꺼내서 비싼 값에 판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놀라운 약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 그것을 작은 1디나르 무게 정도로 조금만 주어 마시게 해도 즉석에서 치유된다. 또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그 뱀의 담즙을 조금만 마시면 마시는 즉시 아이를 낳는다. 세 번째 효험은 사람 몸에 나는 어떤 종양이든 이 담즙을 조금만 바르면 며칠 안으로 치료된다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이런 까닭으로 이 큰 뱀의 담즙은 그 지방에서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 고기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즐겨 먹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뱀이 사자나 곰이나 다른 맹수들이 새끼를 낳는 곳으로 가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먹어치운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그 지방에서는 커다란 말이 사육되며 그것을 인도로 운반해서 판매한다. 사람들은 그 꼬리뼈를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 잘라내는데 그것은 사람이 말에 탈 때나 타고 내릴 때 그 말이 꼬리를 휘둘러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말이 달리면서 꼬리를 휘두르는 것을 매우 망측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프랑스인들처럼 기다란 등자를 사용한다. 그것을 길다고 하는 이유는 타타르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쏘기 위해 짧은 것들을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말 위에서 몸을 꼿꼿이 일으켜 세워 화를 쏠 수 있다. 그들은 들소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노궁을 갖고 있으며 화살 쪽에는 모두 독을 바른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특히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독을 갖고 다니는데 만약 잘못을 저질러 어쩌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면 그는 채찍을 맞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독을 입에 넣고 삼켜서 스스로 즉사해버린다. 반면 국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제나 개똥을 준비해두었다가 만약 누군가 위에서 말한 이유로 독을 삼키면 즉시 그에게 개똥을 먹여 독을 토해내도록 한다. 이처럼 국가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이 같은 종류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문찬 씨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재밌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 나올 뻔했어요. 예, 예. 예. 카라잔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라잔 지금 민난성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 네네. 예. 조금만 좀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우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운난의 풍속 중에 이제 그 구렁이에 대한 얘기인데, 예. 사실은 이건 구렁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악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악어예요?
어, 악어예요. 악어인데, 아. 마르코 폴로가 있는 이제 그 유럽 지방에서는 이제 그 악어 같은 걸 이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악어라고 못했군요.
어, 그런 게 없으니까. 아. 거의 뭐 단어도 없고. 예. 네, 그때 그 시각에서는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우 구렁이가 됐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서 뭐 신기했을 거, 어떻게 묘사가 저럴까.
저도 그랬어요. 어, 예.
그죠? 근데 악어입니다. 악어. 네. 악어 고기가 참 맛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리고 이. 고문할 때 이 개똥, 개똥 고문. 이거 아주 또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거잖아, 선생님. 첫 번을 딱 잡아서, 너 말해, 어. 빨리 말해! 그랬는데 얘가 그 말을.
자결하는 거죠.
예. 네. 사형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불기 전에 못 죽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상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도 올라왔는데 한 두어 개만 읽고 넘어갈까요, 선생님?
예. 네. 5996님.
예.
아, 10년 전 가족과 함께 멕시코 갔는데
네.
남녀가 껴안고 뺨을 서로 마주치는데 그러면서 입으로 쪽소리를 내는 게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쪽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
뺨을 갖다 대는데 소리만 내는 거죠.
그렇죠. 예, 8237님은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처남댁이요. 닭머리를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음식 문화라는데 뭐 이해해야죠.
얼른 닭다리를 드시죠.
너는 머리, 나는 다리 이렇게. 예. 엄상원님 거까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버스에서 아줌마들이 의자에 가방을 던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지금은 어디 앉을 자리 없나 살피는 절 보면서 옛날에 그 아줌마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엄성원님은 아줌마 문화를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예. 아니었던 때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데나 앉을 자리만 있으면 그냥 풀썩 앉게 되고 예, 제가 지금 점점 그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고 실망스럽습니다.
가방을 잘 던져야 됐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요? 티벳에서 온남성을 거쳤으니까 이제 미얀마로 가볼까요?
네.
자, 백은철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위에서 말했듯이 큰 길에서 벗어나 외딴 곳으로 보름 거리를 기행하다 보면 미엔이라는 도시에 당도하게 된다. 그곳은 매우 크고 훌륭한 도시로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이며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고 대칸에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매우 고귀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옛날에 이 도시에는 강력하고 부유한 국왕이 살았는데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즉, 자신을 기념하는 무덤 위에 두 개의 탑을 짓되 하나는 금으로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들고 그 모습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처럼 하라고 했다. 탑 하나는 아름다운 돌을 깎아 만든 뒤 그 위를 손가락 하나 두께의 금으로 덮어서 탑 전체가 온통 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높이는 좋기 10보가 되고 폭은 그 높이에 적당한 정도이다. 위는 둥글고 그 둥근 부분 주위에는 금으로 도금된 종들이 잔뜩 달려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낸다. 은으로 된 또 다른 탑도 금으로 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즉 그 크기나 형태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그 왕은 이 탑들을 자신의 영광과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도록 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며 값으로 따져도 엄청날 것이다. 이제 대칸이 이 지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복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대칸의 궁정에는 많은 수의 어릿광대와 고개사들이 있었는데 데카는 그들에게 미엔 지방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지원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릿광대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휘관이 되어 원정에 나서게 되었고 데카는 그들을 지원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 어릿광대들과 같이 간 병사들은 마침내 미엔 지방을 정복했는데 그들은 정복을 끝내자 이 훌륭한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지없는 두 개의 탑을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데칸에게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고귀한가를 보고하며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것들을 허물어뜨려서 금과 은을 올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곳의 국왕이 자기가 죽은 뒤에 자신을 기념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데카는 절대 그것을 허무지 말라고 하면서 국왕이 계획하여 만든 그곳에 그대로 세워져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타타르들은 죽은 사람의 물건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코끼리, 크고 아름다운 들소, 숫사슴, 황갈색 사슴, 노루 등 갖가지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우와, 미엔의 금탑. 저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거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엔시에. 그러니까 미얀마의 그 최초의 통일 국가가 세워질 때 그때가 이제 파간 왕국이었는데
네.
소승불교였죠. 예, 예. 그래서 2,500개의 탑이 있어서 해가 뜨면 탑에서 떠서 탑에서 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파간 사원의 지붕에 올려진 금관을 전부 합치면 대영 제국 은행에 소장된 금보다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믿거나 말건.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이 나라는 저거 금 뜯어가고 그러는 사람 없을까요?
글쎄 말이야.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력이 하도 강해서 저걸 뜯는 순간에 내 손이 뭐 그
저주받는 거? 벌 받을
뭐
거?
마비 돼가지고 여기 딱 달라붙으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감히. 감히 도둑도 뭐 봐가면서 하는데.
해야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이 중국의 모든 문화들을 보니까 선생님 사실 뭐 서양 문화가 화려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의 문화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강력한 왕권이 있게 되면 권력과 부가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예. 서양이 아직 충분히 그 문명의 개화를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갓 지금 중세를 지나온 때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동양은 훨씬 더 부유하고 거대한 이러한 이제 그 문화적 집중을 보였을 수 있죠.
그래서 동양이 먼저다.
나라, 황금의 나라 미얀마도 예. 있고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같은 데를 보면
예.
아 그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가사이죠.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화려하고.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많이 또 돌아다녔어요. 미용님.
네.
오늘 방송 어땠던 것 같으세요?
오늘 방송 좋았죠. 네.
맨날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저 일주일에 한 번 EBS로 여행을 오는데
예.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더 깊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완전 좋았죠.
참 이 여러분들 방송으로 청취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 백운철 씨가 낭독할 때 이 안에서 저 그 낭독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저게 낭독의 힘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라디오 듣는 거하고 예.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지금 청취자 박명옥님은 완전 백운철님 옆에 딱 붙어 쉬었다 앉아서 그걸 맞아요. 듣고 있으니.
저 눈 감고 듣는 거 보이시죠?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네. 라이브의 힘이란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세련돼 가고 있는 우리 박미용님입니다. 자, 고대 동양이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중국의 동남부 쪽 남송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젊음. 그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금하지 않겠노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독일의 작가 괴테의 대표작 파우스트의 한 귀절입니다.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는 이유이죠. 괴테는 유복한 과정에서 어린 생활을 보냈지만은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으로 20대 중반에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되는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순탄한 젊음이었죠. 그러나 방황은 뒤늦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술과 지식에 대한 갈증과 거기서 비롯된 불안에 시달리던 그는 37의 나이에 도망치듯이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속된 이 여행에서 괴테의 내면 생활은 바뀌게 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시금 창작열에 불타게 됐던 괴테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쓰기 시작해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파우스트를 다시 평생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죽기 바로 전해에 마침내 완성되게 됩니다. 괴테가 방황을 통해 청춘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우스트라는 불후의 명작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사계절에서 동방견문록,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김부대왕과 신라의 멸망이 스타일리시한 정치극으로 거듭난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멸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가인두 지역에서 사용했던 화폐. 종종 음식에도 넣던 것, 소금으로 만든 소금 화폐였죠.
네, 그 화폐는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 반디의 김봉민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8237님, 9457님 이렇게 세 분께 오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른 문화 때문에 있었던 일 올려주세요 했던 마지막 문자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5843님 프랑스에서는요 여주인만이 술다를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객은 따라주는 게 아니었나 봐요. 요건 좀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가 막 따르면 안 되겠네요.
우리
막 따르잖아요.
예. 요건 좀 매너로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고전 읽기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10월 29일 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찾아오도록 할게요. 박명님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백운철님 네. 낭독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들으시고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